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소속 차량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공격을 받아 유엔 직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당했다고 유엔이 어제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날 발표에서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유엔 직원들이 차량을 타고 라파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현지가 아닌 곳에서 고용된 유엔 직원이 사망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면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이 공격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오늘 초기 조사 결과 이 유엔 차량은 전투지역을 지나던 중 피격당했으며 이동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지상군 병력이 오늘 가자지구 남단 라파의 동부지역으로 더 깊숙이 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이날 오전 라파 동부 마을인 알제니나, 알살람, 알브라질 인근까지 진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다고 주장해온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 급증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지난 7일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단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민간 원자력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이 의존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경제 안보를 강화할 일련의 역사적 조치들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향후 몇 세대에 걸쳐 미국의 에너지 분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최근 의회가 배정했던 27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전례 없는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내 새로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가동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영국 등과 우라늄 농축 변환 능력 확대에 총 4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법은 이 같은 다자간 목표들도 담고 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 금지 조치는 약 90일 이후부터 시작되며 다만 공급 우려가 제기될 경우 미 에너지부가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농축 우라늄 공급국 가운데 하나로 미국 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의 24%가량이 러시아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6일과 17일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면서 지난 7일 오선 연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비롯해 모든 범위의 현안들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며 회담 후 공동성명에 서명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초청으로 16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하얼빈과 베이징을 방문하며 리창 중국 총리와도 만나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옛 소련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 지 75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양국 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과 캄보디아 해군이 16일부터 연례 연합훈련인 골든 드래곤을 실시한다고 캄보디아군이 밝혔습니다. 통솔리모 캄보디아군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훈련에 참가할 병력과 물자를 실은 중국 함정 한 척이 이날 오전 시아누크빌에 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솔리모 대변인은 캄보디아 중부 캄풍 친왕주의 훈련소와 프레아시아누크주 앞바다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 중국군 760명을 포함한 2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함정 3척을 포함한 함정 14척과 헬리콥터 2대, 탱크 69대가 동원되며 실사격 훈련과 대테러 훈련, 인도주의 훈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솔리모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철도를 이용해 북한의 유류를 수출하고 있다는 민간기관 분석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북러 접경 지역에서 최근 열차 통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분석이 나온 데 대해 국무부가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약 2년째 표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 오는 지역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5도, 최고기온 6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에서 4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철도를 이용해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고 있다는 민간기관 분석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북러 접경 지역에서 최근 열차 통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라진항에서도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지난달 1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선로 위에 있는 열차 4대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과 러시아 향발 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지난 2022년 말부터 꾸준히 열차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포착된 열차 중 한 대의 길이가 유독 길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이 열차의 길이는 790m, 길이가 약 300m대인 열차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800m에 육박하는 열차가 확인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BOE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북한 쪽 지대를 살펴본 결과 이곳에 정차하거나 기존 지점에서 이동한 열차는 약 36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00m가 넘는 초대형 열차도 총 3대 포착됐습니다. 특히 초대형 열차가 처음 등장한 지난 7일에는 길이가 각각 770m와 760m인 열차 2대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8일엔 이 중 770m 길이 열차가 사라지고 대신 760m짜리 열차가 9일까지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이어 17일에 790m 길이의 열차가 등장해 약 4흘간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이처럼 길이가 긴 열차는 북러 접경 지역의 러시아 쪽에서만 발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이동한 화물이 러시아 내 열차로 옮겨져 러시아 내륙으로 이동한다는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최소 3대에 달하는 초대형 열차가 북한 땅을 밟은 것입니다. 이 지역에 구름이 끼거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로 북한에 정차한 초대형 열차는 3대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북러 접경 지역에 정차한 열차의 수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됩니다. BOE는 지난해 5월 이 일대에서 약 7대의 열차가 포착됐다고 전했는데 이에 비하면 약 1년 만에 통행량이 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열차가 전반적으로 길어진 점으로 본다면 열차를 이용한 북한과 러시아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두 나라가 열차를 이용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열차를 이용해 북한에 많은 양의 유류를 공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최근 급증한 열차 통행량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에너지 분야 민간 평가 분석 기업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철도 데이터를 분석해 러시아가 1월부터 4월까지 약 25만 배럴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경제류 제품을 열차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4월에만 16,000톤, 약 12만 5천 배럴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가 열차를 이용해 무기를 거래했는지도 주목해서 지켜볼 사안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월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측 선로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할 보병 로켓과 탄약, 미사일 등이 거래됐다며 열차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지점에서 열차 여러 대가 발견된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인 북한과 러시아는 이 같은 무기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또 다른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는 약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13일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13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가 약 140m 길이로 쌓여 있는데 이는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중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BOE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이곳에선 한 달에 약 한 척의 선박이 입항하는 등 전체적인 움직임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 장면이 촬영된 건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횟수가 크게 줄었지만 만약 이들 선박이 실어 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여전히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분석이 나온 데 대해 국무부가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올해 선박뿐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도 북한에 정제유를 대량 공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미국 민간 분석그룹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지난 넉 달 동안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북한에 공급되는 정제유 제품을 1718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는 백악관의 최근 발표를 상기시키면서 북러 협력 심화를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받으려는 의지를 점점 더 보여왔으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사용할 군수품과 미사일을 제공한 것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에 본부를 둔 에너지 분야 민간 평가 분석 기업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철도 데이터를 분석해 러시아가 1월부터 4월까지 약 25만 배럴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경질유 제품을 철도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4월에만 16,000톤, 약 12만 5천 배럴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4월까지 공급한 25만 배럴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이 허용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한도 50만 배럴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며 4월 한 달 동안에만 연간 한도의 약 4분의 1이 철도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지난 10일 BOA의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 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어섰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There has been shipping refined petroleum from port Ostrogny.
이어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도 지난 6일 VOA에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총 선적량은 유엔이 정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을 선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수출량만으로도 유엔 상한선을 초과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약 2년째 표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표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오는 16일 열리는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총 15건의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콜 위원장실 선임 고문은 12일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위원회 통과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안이 심의에 올려진 건 현재 법안 통과에 대한 위원회 내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지만 기존 내용에서 큰 변화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실 관계자도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위원회 회의에서 무난하게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하원 외교위에서 승인되면 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한시법인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 있는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에선 영킴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상원에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돼 소위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가 역대 최장인 2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됐는데 2018년에도 의회는 만료 시한을 넘겨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처리가 2년 가까이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의회는 지난해 지출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장기화와 하원의장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으로 대부분의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지출 법안 통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 안건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북한 인권법 연장 지연으로 인한 관련 예산 지원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특히 올해는 북한 인권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재승인 법안의 조속한 의결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 심의 안건으로 올려진 것과 관련해 법안이 이제 통과될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다만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I'm obviously really excited. That it's going to pass. It's just a shame it's taken so long.
이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단합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특히 우리는 항상 북한 인권법이 행정부가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always seen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s an important tool.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정말 중요하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잔인한 독재 정권 아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강력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VOA에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 정부의 모든 기관 중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의회 북한인권법 연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기회,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한 노력을 미 입법부가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6일 열리는 하원 외교위 심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외에도 미한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결의안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지만 이산 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VOA는 한인 이산 가족들의 아픔과 상봉 노력을 주도하는 선구자들, 미국 의회의 관련 입법 활동과 도전 과제 등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김영권 기자가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풀뿌리 운동을 주도한 선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 중서부 시카고 근교 한인 밀집 지역인 알바니파키안 도서관에서 한인 이산가족의 존재를 알리며 정부를 상대로 상봉 캠페인을 펼치는 풀뿌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의 도서관장으로 부임한 이차희 씨가 정부 기금을 받아 한국 관련 시청각 교재들을 대거 배치하자 많은 한인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다수가 이산가족이었습니다. 자신도 북한의 아버지와 큰 오빠가 있는 이산가족이었던 이 씨는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이산의 아픔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아버님에 관해서 우리 어머니를 고생시킨 분이라고 그렇게 전혀 별로 아버지라는 느낌이 없이 제가 살았는데요.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도서관에서 본 노인들이 저희들 손을 잡고 관장님만 믿습니다. 오시던 그 노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도 이 사람들의 중에 한 명이었구나.
이 씨는 눈물을 글썽이던 이들을 돕기 위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관련 자료들을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북미 지역에선 캐나다의 한인 전충림 씨 부부가 1980년에 설립한 해외교포 이산가족 찾기회 등 일부 친북단체가 북한의 가족을 연결하는 비공식 브로커 활동을 했을 뿐 공식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옹호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민 생활에 왔을 때는 우선 사는 것이 바빠서 이산가족, 북한의 이산가족을 찾는다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에게 그 냉전 시대의 그 마음 때문에 미국 정부에게 우리가 북한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철 씨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미국 주류사회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미국 주류사회와 일을 시작하려니까 이산가족의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큐멘트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산가족들 15명을 모아서 각 주류의 대강 인원들을 인구 파악을 한인 인구들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10만 명, 이건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였습니다.
10만 명은 2000년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와 한국의 이산가족 비율을 바탕으로 여러 전문가와 옹호자들이 당시 공통으로 추산한 수치입니다. 이후 미국 의회의 결의안과 입법 과정에서도 이 수치가 계속 인용됐지만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 이산 가족들은 VOA에 한국의 가족이나 재산 등 유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선택하는 실향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첼 씨는 확보한 자료를 들고 자신들을 도와줄 정치인을 물색하다 적임자를 만납니다. 200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한 공화당의 마크 커크 후보였습니다.
커크 의원의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이고 또 단 하나인 형제가 여동생이 한국 입양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우리 사정을 이해하겠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겠지.
다행히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커크 후보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당선 뒤엔 이 씨 등 이산 가족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2001년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당시 커크 의원실에 따르면 이 씨 등 한인 대표단은 미국 내 이산 가족의 실태와 아픔에 대해 브리핑했고 국무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때 이산 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해 11월 하원, 이듬해 2월 상원에서 각각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됩니다. 이어 2007년은 미국 하원에서 한인 이산가족들의 직접 상봉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첫 모임인 미국 하원 한인 이산가족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 위원회는 전년에 조직된 민간 샘소리 프로젝트에 이산가족 목록 작성을 당부하고 법안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미국 상하원은 2008년 12월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국방 수권법안에 포함시켜 처음으로 채택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듬해 1월에 이에 서명합니다. 이러한 빠른 진전은 미국 전역에 퍼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크고 작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76년 미국에 정착한 94살의 최창준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남가주 회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북한 개성 출신으로 한국전쟁에 한국군 육군장교로 참전했던 최 회장은 1983년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을 위해 KBC TV를 설립한 뒤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딱 그때가 그 이산가족 상봉 그 찾기 그 KBS에서 할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 저 이 눈물바다가 됐고 뭐 방송으로 그 누구나 보면은 참 그 눈물 안 흘릴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도 사실 이북에서 나왔지만은
최 회장은 이 프로그램의 영감을 받아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이산가족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많은 이산가족이 노령으로 눈을 감자 2000년대 초반부터는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신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 그 영상으로 녹화돼가지고 나가면은 자기 가족이 혹시 이북에서 피해를 받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뭐 만날 수도 없는데, 그거 해 뭐라느냐.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남가주 이북도민연합회, 미수복지 경기도민회 소속 회원들과 지인들을 찾아가 설득해 20여 명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가 59년 전 17살에 떠나서 지금은 76살인데 그동안에 내 동생 셋 모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불명입니다. 아직도 정말 이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최 회장은 또 미국 의회의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과 법안이 상정되자 2006년부터 지역 의원들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소환을 보내고 샘소리 프로젝트와 공동으로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시고 그러면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선구자들의 노력과 미국 의회의 지원으로 미국 이산가족 상봉은 2011년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과 뉴욕에서 각각 만난 뒤 미국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하고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조용히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2008년 미국 내 12개 주의 한인 이산 가족들과 재미 이산 가족 상봉 추진 위원회를 공식 설립한 뒤 상봉 행사를 촉구했던 이차희 사무총장은 모든 이산 가족이 당시 큰 기대를 했었다고 회고합니다.
미적십자 사화가 북한과의 그 협상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협상이 시작될 때 이제는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견으로 협상이 길어지다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해 12월에 사망하면서 모든 대화와 접촉은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2년 미국과 북한의 이른바 유년 합의가 결렬되고 양측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희망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일각에선 이산가족들이 하나로 뭉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자성론도 나왔습니다. 유진별 재단의 샘소리 프로젝트를 버지니아주에서 적극 지원했던 이산가족 이승엽 씨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나 뭐 누구한테 타달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그 그게 첫째 더 정말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우리들이 불찰이죠. 잘못한 불찰이죠. 사실은. 그걸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뒷받침도 못하고 당사자들이 거기에 호응까지도 못해주는 그런 거 좀 미숙한 점이 아주 너무 아쉽고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사실은.
과거 킹전 특사를 도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관여했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지난해 취임하면서 이 사안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자신의 5대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이차희 총장과 최창준 회장 등을 국무부에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LA, 시카고, 뉴욕 등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BOA에 이차희 사무총장과 최창준 회장을 비롯해 자신이 만날 수 있었던 이산가족 공동체의 다른 많은 분께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I have the utmost respect for Chahi Lee Stanfield and Mr. Che.
이분들은 평생 이산의 아픔을 겪으며 많은 것을 감내했고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상봉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옹호해왔다는 것입니다.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 생각이 같은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너무 늦기 전에 지속적인 상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선구자들의 풀뿌리 운동 등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좀 더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 폴이 지난해 1월 미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국인의 66%가 미주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을 위한 미북 협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통일부가 실시한 북미 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지원했던 최창준 회장은 80대에서 9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다수가 여전히 가족의 생사 확인과 상봉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통일부가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시스템에 등록한 북미 지역 이산가족 825명 가운데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올해 2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선호한 희망은 서신이나 영상편지 96%, 고향방문 94%, 생사확인 90%, 상봉희망 84%로 나타났습니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최근엔 유언으로 자신의 재를 향후 북한의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이산가족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대의 적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에 한을 묻고 무덤에 돌까지 갖고 가시는 분들이 이산가족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이 남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커튼을 내려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그냥 1, 2년 안으로 이제는 이게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중 외교 수장들이 베이징에서 만나 관계 개선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3일 베이징에서 한중관계와 북핵 및 북한 문제, 영내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선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이에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설명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와 함께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4년여 만에 다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달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5일 한국 외교부는 현재 서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라며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빨리한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한일, 한중 등 양자관계 악화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4년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왕이 부장이 한중관계의 발전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조 장관에게 최근 중한관계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도 바라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해 양국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설린 우호협력의 방향을 견지하며 호혜협력의 목표를 확고히 수립해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관련 문제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한중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자세한 설명 없이 짧게 전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진 전 장관과 왕이 장관이 만난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6년 반 만이며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2022년 8월 이후 2년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수행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 이란도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돼 있으며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13일 중국과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와 미국 마이애미, 스웨덴 스톡홀름을 화상으로 연결한 2024 청년 서밋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보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러시아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are by far the biggest trading partner for Russia. They are delivering critical components to their weapons, micro...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초소형 전자기기, 첨단 기술 등 무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미사일, 드론 등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도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은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우방인 이란과 북한, 중국은 유럽의 우방이자 나토의 이웃인 우크라이나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러시아의 역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및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 지역은 서로 연결돼 있으며 우리도 당연히 중국이 우리의 안보에 제기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의 4개 협력국들이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four partners there, Japan, South Korea,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se are important partners for NATO.
또한 나토는 북미와 유럽의 지역 동맹으로 남을 것이며 나토 조약 5조의 집단 방위 조항은 나토 동맹과 유럽, 북미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북대서양 지역은 전 세계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사이버와 우주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국제적인 위협을 거론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아프리카에서, 북극에서, 나토 국가들에서 주요 인프라를 통제하려는 중국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나토 동맹국들의 예측 가능하고 강력한 군사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을 언론인이 위협받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외부 정보 접근이 금지되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 VOA와 같은 대북 매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13일 북한과 중국, 예멘, 부룬디의 언론인의 목숨이 자주 위험에 처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는 이날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기념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언론자유가 도전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정보원이 존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북한은 표현의 자유, 집회와 모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내부 보안 요원들의 방대하고 체계적인 감시로 인해 사상과 의견의 자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반대 의견을 차단하기 위해 자의적 체포와 수용소 구금, 강제 노동, 고문, 처형 등을 악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당국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해외 방송을 청취하거나 시청하다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고위당 간부들에게만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이 처형된 사건을 보고했다며 과거 보고서를 상기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경 봉쇄와 CCTV 카메라 및 동작 감지기 설치를 포함한 북한 정부의 대응으로 북한 내 정보 유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한 북한이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2023년 1월부터는 남한 말투나 은어에 대한 사용을 처벌하기 위해 평양 문화언어보호법을 제정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외부에서 송출되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NK라디오, 자유아시아방송, BOA와 같은 대북방송 매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방송을 비롯한 대북정보 유입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왔습니다. 우즈라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은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제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초국가적 탄압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을 통하며 북한에서 나오는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and its human rights situation is absolutely deplorable.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and divert resources.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방송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상과 문화, 전통, 관습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제 앰니스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들을 계속 침묵시키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유엔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도 유엔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다케우치 마이코 전 전문가 패널 위원이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전 위원은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신뢰와 공정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전 위원은 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감시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제재 체제의 신뢰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다케우치 전 위원을 심현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됐는데요. 전직 위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is momentum might create North Korean agents to go back to their past.
한 가지 큰 우려는 감시의 부재입니다. 북한이 위반 행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경 개방 이후인 지금 시점에서 말이죠. 북한 의원들은 과거 사업, 특히 2016년부터 2017년 시기에 금지됐던 많은 사업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은 북한 의원들이 과거의 사업 파트너들과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재 체제는 계속 존재하지만 감시 패널의 중단은 이 체제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부재가 이 제재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Right, especially like North Korean sanctions regime because also
네, 국제 사회의 유엔 체제가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 강력한 신뢰도가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법적인 힘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힘이 있었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됐는데요.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하셨을 때도 러시아가 패널 활동에 반대를 했었습니까?
Russia's attitude has changed after Ukraine war. Before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전문가 패널의 러시아 측 위원 그리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태도로 판단해 보면 그들은 항상 제재 자체를 존중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재 강화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안보리의 주요 이사국으로서 결의 자체를 존중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2021년까지 전문가 패널에 있을 때 러시아가 러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막거나 패널 중 한 명의 제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패널 자체의 존재와 관련한 핵심 부분을 건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재 자체의 역할에도 도전하지 않았고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옹호 경향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패널 내부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측 위원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Several countries. However, Russia's attitude was always as a
전문가 패널 위원들 사이에서 러시아와 중국 위원들과 다른 위원들 사이에 대치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취할 때에는 한국 측 위원도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해 신중을 기했습니다. 항상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대립적인 상황이 존재했죠. 과거 중국의 경우 러시아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그렇죠.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죠. 물론 중국도 지금 이 특정한 제재 체제가 북한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요. 중국은 자국에서 제재 감시 메커니즘을 완전히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널 위원으로 일할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내용을 보고했을 경우 이 두 나라의 반발이 있었습니까?
Well, extremely like hot take.
물론입니다. 여러 차례 있었죠. 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는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열띤 토론이 있었죠. 일부 위원들은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북한의 파견 노동자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패널 위원들이 타협점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듯합니다. 많은 패널 구성원들이 더 큰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가끔은 마지못해 보고서에서 일부 정보를 빼는 것에 동의하는 등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패널 전문가들이 이런 좌절감을 느꼈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화성 11호 미사일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부재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 아닐까요?
Impartial body to examine.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조사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공정한 기구가 없어진 것이죠. 우크라이나,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로부터 쉽게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유엔 산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출처가 있으며 실제적인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그 과정이 특히 중요한데요. 러시아가 사용한 미사일의 수출은 명백한 제재 위반인가,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전쟁의 지속성에 기여하는가 등은 공정한 기구에 의해 조사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구가 이제 없는 것이죠.
이 사안은 북한의 명백한 제재 위반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Could affect damage the credibility of the sanction regime. So an authority.
저는 개인적으로 유엔 총회 등 유엔 안에서 새로운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지지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유엔 밖이 아니라 유엔 안에서 그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Could affect damage the credibility of the sanction regime. So an authority.
그렇습니다. 유엔 밖의 감시 기구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신뢰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끼리 기구를 세울 경우 같은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공정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기구가 해당 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들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또한 특정 국가에 속해 있는 기구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협력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대학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And as you know, Russia, for example, they already accept intern of the college of Czech.
만약 급여를 받는다면 해외 노동자로 불리든 불리지 않든 문제가 됩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주민이 급여나 수입, 심지어 장학금까지도 그 돈에 붙여진 이름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돼야 할 해외 노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 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도는 교환학생이나 견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대학생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했죠. 세 번째로 유엔 결의는 훈련과 교육에 있어서 무기 확산과 관련해 민감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정한 영역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핵과 관련된 과목, 즉 공기역학, 물리학과 같은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북한의 학생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북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거나 우주개발 로켓 과학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북한 연구자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제재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유엔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부터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새로운 감시기구,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심현지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8년 5월 14일 2000년의 유랑 끝에 지중해 동쪽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오스트리아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츠는 1897년 8월 29일 스위스 바젤에서 최초의 세계 시온주의 대회를 소집하고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시온주의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온, 곧 성서적 의미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이후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본격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을 분할해 아랍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각각 세우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결의안을 받아들였지만 아랍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이 소유한 땅은 전체 토지의 약 6%에 불과했지만 분할 후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56%나 차지하게 됩니다. 아랍인들 입장에서 이는 매우 불평등했습니다. 이에 아랍인들은 떠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군사작전 등으로 아랍인들을 추방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아랍권의 반대에도 텔라비브에서 건국을 선포합니다. 1998년 5월 14일 뉴욕 뉴욕 마이웨이 등으로 유명한 미국 대중음악의 큰별 프랭크 스나트라가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던 그의 본명은 프란시스 알버트 스나트라로 그는 1915년 뉴욕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과 복싱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나트라는 후에 가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음악 활동을 하던 시나트라는 25살 때 한 오케스트라에 합류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후 소녀 부대를 몰고 다니는 미국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1944년 맨하탄 파라마운트 극장 공연에는 무려 2만 5천여 명의 소녀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시나트라는 또한 영화 배우로도 활약해 1953년에는 영화 지상에서 낙원으로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중음악 가수로 또 영화 배우로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프랭크 시나트라. 그는 1998년 5월 14일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